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잠언입니다.
15장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상과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참되고 바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리 누구이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리 누구이겠습니까? 당신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서 당신께 경배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가지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금대접을 주었습니다. 그 금대접에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가지 재난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리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I will send
songs above
and beside the crystal sea.
More and more my soul shall be
praising Jesus and His lov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He has purchased my redemption, rolled my burden of sin away, and is walking on beside me, growing dearer day by day. That is why I sing His praises.
That is why joy is mine.
That is why forevermore
on the everlasting shore
I shall sing of love divin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Glory be to Him forever. Endless praises to Christ the Lamb. He has filled my life with sunshine. He has made me what I am. Oh, that everyone would know Him.
Oh, that all would adore.
Oh, that all would trust the love
of the mighty friend above
and be His forevermor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잠언 제4장.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주 내 맘에 들어 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 대답 무엇이냐.
예수님 마음속에 영
기다리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복음과 자신의 관계, 즉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문장 구조로 본래 장절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되는 내용으로 여기서부터 소아시아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사상과 함께 자신의 진실한 심정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철학적 사상이 추앙되던 1세기는 요한일서에 경계되고 있는 영지주의가 그리스 문화가 성행하던 어디에서나 신앙의 파고들어 문제를 만들었고 그러한 영향은 역시 골로새 교회가 위치해 있던 소아시아에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접적으로는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였지만 당시에 세계 도처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들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울의 직접적인 권면이 어쩌면 더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지도를 부탁했고 육신으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편지로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가졌음을 깨달으라는 당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울의 힘쓰면 육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로 투쟁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죠. 그의 사랑과 애씀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로 싸우는 것은 육신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영적인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막연한 기도보다 서로의 상태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인데요. 여기서는 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렇게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이 원만한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힘과 결속입니다. 신앙 속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바른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고 어떤 신앙적 견해를 나누도 의심이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연합은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 연합, 하나됨은 지식이나 허풍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2절 중반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는데 이것이 복음과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2절 상반절에 가능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예수 기도를 충분히 알게 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기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 하반절인데 앞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기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1장 27절 하반절에 한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기도만을 완전히 안다면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기도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학의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기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유를 다음 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3절인데 신앙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먼저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러 회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세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신명기서 1장 13절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보화를 다 가지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두 넘치고 풍성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3절인데 보물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보화가 사실은 예수 기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보화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순종치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보화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4절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제는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이는 선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끌어들이고 맙니다. 오로지 바울은 이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결정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도 안에 보관해 두신 보화를 캐내어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5절 상반절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골로새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5절 하반절인데 결국 우려하고 걱정은 했지만 바울이 심령으로 저들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단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와 이웃 교회들이 이단이 기어들어와 저들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그들을 잘 방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군인들이 든든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쁘게 그들을 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주로 섬김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입니다. 예수들을 옷으로 입고 살라고 하는 당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주 예수들을 역으로 거론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이유를 강조합니다. 먼저 가운데 예수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있게 한 존재,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삼중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는 희생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주는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입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았고 그리스도로 중보해 가시는 현재의 주님으로 예수로 인하여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만 과거에서 미래, 영원에까지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당부이고 여기는 과거가 무시될 수 없고 오늘이 부정되어서도 안 되고 미래의 약속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인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당부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자신의 기쁨을 증거했다면 여기서는 저들이 믿음이 자라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번에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 뿌리를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적어도 성장의 바탕이며 시작입니다. 세움을 받아 이것은 건축물을 비유한다고 이해되는데 기초를 잘 다진 건축물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느 것보다도 확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감사는 넘치면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모두 그 바탕이 가운데 쓰인 저들의 믿음의 스승인 에바브라를 통한 교훈을 받은 대로인 것도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데까지 성장해야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하늘나라가 있으며 죽음 후에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는 이와 같은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나 우박 등이 갑자기 와서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가 머지않아 수확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는다는 동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든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백부자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믿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사탄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가진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믿음만 있었지 순종이 없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그를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룬 많은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들을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시하실 때 왜냐고 묻지 않았으며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 나타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침내 순종하여 물에 7번 몸을 잠그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그 마음을 받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의 나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도록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간수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 이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간수는 믿은 후에 회개했습니다. 사도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준 것은 자기의 잘못을 유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